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건강을 또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이 새벽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든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인데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IQ 165의 여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무관하지 않아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IQ가 높은 자폐인이 존재하기란 쉽지 않지만 자폐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주인공과 그의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가 제 가슴을 조금은 아프게 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정치적이야.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혼자 약속과 의리 타령하는 못난 남자는 결국 그 성공하지 못한 대가를 자기 딸한테 치르게 하네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서울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는 만점으로 합격했지만 자폐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딸에게 하소연하는 아빠의 신음소리와 같은 독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버지의 그런 신음소리와 같은 독백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롯이 좌절하고 싶어요. 좌절을 해야 한다면 저 혼자서 오롯이 좌절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사실 자폐인에 대한 좌절의 기회마저도 결코 허락하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서 주인공의 외침이 마냥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 또한 그 앞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또한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로마법에 능통한 당시 최고 전문 변호사인 더둘로를 앞세우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전문 변호사답게 더둘로는 재판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벨릭스에 대한 찬양으로 그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더둘로에 의하면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어 그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으며 그의 현명한 선견으로 인해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아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뻔한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노예 신분에서 통치자가 된 케이스로 매우 포악하고 잔인해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었다 합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는 통치 말기였는데 곳곳에서 일어난 폭동과 반란으로 인해 그 상황이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항상 또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벨릭스에게 감사해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사탕 발림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시작부터가 거짓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더둘로의 송사를 우리는 더 듣지 않아도 뻔한 스토리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정치적인 능력을 통해서 눈에 가시와 같은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 유죄를 받아낼 작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유죄를 통해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임이 분명해 보이죠. 벨릭스 또한 이미 이전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로마에 대한 대항 및 반역으로 규정하고 여러 번 토벌하고 처형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회와 벨릭스가 서로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윈윈하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짜놓았고 그 덫에 바울은 보기 좋게 걸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서로 간에 얻게 될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공회는 자신들의 정적인 바울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벨릭스 또한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더둘로는 이 정치적인 덫을 견고히 하기 위해 바울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를 위해 사용한 첫 번째 단어는 전염병입니다. 이는 은유적 표현으로 바울이 전염병처럼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방치할 경우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 전체의 역병처럼 퍼져 결국 로마 제국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유대인을 소요, 즉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약 4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바울의 이러한 전도 활동이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로마 제국 전체가 소동에 빠져 혼란케 된다는 주장을 펴니다. 마지막 단어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거의 혼자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음에도 그를 이단의 괴수, 즉 그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합니다. 더둘로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들은 정통 유대 종교 집단이지만 바울은 나사렛이라는 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불법적인 집단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유대 지도부는 바울을 고발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자주 충돌했던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동과 소요는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일으켰음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절차가 요구되지만 성전을 모독한 현행범이라는 이유와 그를 증명할 증인들이 있기에 그들은 당당히 재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권력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부의 화려한 언변과 은근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벨릭스는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둘러의 고발에 대해서 12일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반박합니다. 바울은 백성을 선동하여 폭동을 사주한 일이 없었으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라왔지 소동이나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주장하죠. 이처럼 더둘러가 고발한 몇 가지 내용을 부정한 후 바울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즉 자신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그 돌을 쫓는 사람들 중 하나이고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에 대하여 바울의 고발자들은 반대할 만한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그의 고발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소망 또한 갖고 있음을 언급하게 되죠. 그러고는 17절과 19절에서 자신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더둘러의 비난을 반박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어떤 소동도 없이 바울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구제헌금을 모금하여 가져왔고 희생제사도 드렸으며 결례의식을 완벽하게 준수했음을 또한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의 제기는 이 재판에 있지도 않은 아시아의 유대인들 때문에 생겨났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바울은 그에 대한 고발의 성격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자신의 반론을 마감하고 있죠. 즉 바울은 정치적 소유를 사주한 적이 없고 심지어 유대 율법을 결코 범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영적인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거짓과 아첨으로 바울을 송사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거짓과 아첨, 정치력을 통해 벨릭스를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후일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 속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성령락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치력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정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딜 가든 소위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둘로처럼 화려한 언변으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짓밟고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거짓과 아첨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정치력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성령락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또한 보호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여러가지 죄악과 또한 잘못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한 여러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세상의 권력과 정치가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